안녕하십니까? 생애비 방송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모두 평안하십니까? 지금 이곳의 계절은 어쩌면 봄과 겨울이 공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면을 바라보니 군데군데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푸른 잎이 무성한 가지에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의 열매가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찬송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아름다운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의 확신을 우리 마음껏 내주는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시겠는데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지라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의심의 구름이 우리를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큰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배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백성들 위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멘.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의 잔이 가득 차고 온갖 사고와 어려움이 많은 세상 중에서 살아갈 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천사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조의 기념일인 거룩한 안식일에 지구촌 각 곳에 흩어져 살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다 심어오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하늘 가는 우리의 여정길의 지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준비된 영혼들 이마에 인쳐지는 엄숙한 시간에 살고 있음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상기케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과거에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열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과거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열렬한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수많은 차량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지켜볼 때, 이 많은 인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상념에 제가 사로잡히게 되고, 또 참 어떤 땐 마음속에 슬프고 씁쓸한 그런 감정을 제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영원히 살게 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참 억울하겠다. 이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가끔 제 마음 가운데 참 눈물겨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늘 보고 또 듣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이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양떼 같은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마 그런 심정으로 항상 인간들을 보셨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게 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마음이 나누어진 그런 헌신과 예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다른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묶여있는 것은 돈으로 팔려가서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묶여있어서 주님께 향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가 한결같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120년 동안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간단한 것이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은 주님의 계획대로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두 가지의 개념의 기별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이것은 참 어떤 때 전도 목사로서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설교하고 설득하고 도와줘야 사람들이 영생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은 그 제 마음 가운데 마치 그 억압하는 어떤 큰 돌덩어리가 제 가슴을 이렇게 억압하는 듯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제게 자주 밀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참 웃은 얘기지만 웃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웃음이 안 나와요. 어떤 때는 즐거운 마음이 생기다가도 또 사라지고. 그러한 영혼에 대한 부담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제가 이번에 이 문제 생각하면서 이 두 주인이 누굴 말하는 것일까? 물론 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또 하나는 누구일까? 제가 가만히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니까 두 번째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물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또 자랑일 수 있고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는 재물과 주인을 예수님을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재물을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남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이 있는 줄로 알고 자기는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내가 예수님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회만 오면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옆구리를 찌르면 금방 자기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리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위기에 또 가만히 있다가 급할 때 튀어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자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것이지 그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좀 무거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얘기는 아주 부담스럽고 무거운 얘기입니다. 별로 듣기를 원치 않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기 쉽상입니다. 교회에서 인기 있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가십니까? 이렇게 겸손하시고 이렇게 이타적이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의로운 분을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미워했을까? 예수님을 어쩌면 그렇게 증오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분을 우리가 본다면 우린 깊은 동정과 참 존경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숨쉬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그들의 생애를, 그들의 마음을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영혼과 전혀 다른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사신다면 어떤 분이셨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평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참 contrite heart, 그렇죠?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lowly heart,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런 자를 무시합니다. 그런 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교육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눈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우리가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신학교를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주 이상한 눈두리로 저를 쳐다보죠. 아, 좀 정신이 나간 사람 이야기니까 그 얘기는. 또 더 나가서 학교 보내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마십시오. 이건 정신 나간 미친 사람 얘기지. 어떻게 성한 사람이 이 21세기 현대시대에 학교를 보내지 말라는 얘기를 감히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강병국이나 하는 얘기죠. 그렇죠? 전혀 이게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조차 왜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일깨우려고 하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참 이상한 말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아, 정말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렇죠? 아, 그 사람이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또 그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 인물이 어떠하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느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우린 평가합니다. 아이, 목사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까? 꼭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삽니다. 믿는 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를 서로 보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뭘 위해 살게 돼요? 나를 위해 살게 돼요. 내가 남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내가 남들에게 업신여김 받느냐 아니면 인정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남들에게 용납되겠느냐 하는 걸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들이지요, 제 말은 진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자기를 섬기지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self-worship입니다. self-worship. 마지막에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올 때 정말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 짐승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게 어떻게 판가름 납니까? 인간의 제도와 명령, 인간의 권위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권위를 선택하고 주님의 계명을 바꾸었을지라도 인간의 권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두 주인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조용하신 예수님,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항거하지 않으시고 번개불과 우레로 예? 처리하고 심판하고 즉시 처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조용하신 하나님. 가만히 참고 계시는 하나님. 오래 인내하신 하나님. 그 앞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금방 너 사고팔고 못해. 너 죽인다. 고문, 감옥, 사형. 예. 누구 앞에 경비하게 될까요?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다시 잘 짚고 생각해 보면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을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내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내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때 내가 어떠하느냐? 그게 내가 누구를 섬기며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것을 잘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아닙니다. 아닙니까? 정말 아닌가요? 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섬기며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엄청난 참 기만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 말씀은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닐 거라고, 아주 불편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우리 마음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는가? 누가 앉아서 내 생애를 지도하는가? 내 생애를 지배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은 인정도 안 하고 경히 여기고.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살 때 누가 그들을 인정했습니까? 아, 그건 나사렛에서 온 그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침례 요한? 말도 안 되죠. 그 당시에 어느 믿는 자가 침례 요한을 인정했겠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의 능력이 있는 미니스트리 이외에 누가 감히 그를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제가 학교를 보내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가? 오늘날 이 세상의 학교들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주인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도 교육을 받고 공부해야 이 땅에서 살아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무엇을 반드시 해야 살아남냐면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법을 잘 배워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배워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도 자기가 주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러나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믿는 자들이 누가 그를 인정할 것이며 침례 요한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누가 그를 주님의 종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청년들을 많이 보면 청년들의 고민을 보고 또한 그들의 생애들 가운데 제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 그들이 자기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한탄하고, 참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죄송해요. 참 미안합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예? 이런 사회에서 저런 교육을 받으며 살았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될 수 있겠느냐. 이제 가슴이 아픈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떤 파격적인 일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도 그냥 보통 회개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를 쳐서 죽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놀라운 개혁이 생기기 전까지 아무도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멘 하신 분이 다 있네,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도 참 좀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도무지 그런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 이 얘기에도 아멘 하는 분이 계시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원을 그렇게 높이 이렇게 이제 카트라인을 올려놓으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들은 찬송 가운데 하나가 차 속에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찬송을 들었는데 깊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겨요.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시시때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하시는 그 재림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 전에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큰 부흥운동이 한번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구원 얻는 자들이 생겨요. 그래야 소스라치게 자기의 입장에서 깨어나서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바벨론에 깊이 빠져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님 솔직히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스스로 속고 살고 있는데, 자기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기만하며 살고 있는데,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정말 예수님만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누가 주님이시여 구원받겠습니까? 특별히 파벌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금만 하면 성질을 부리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참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사람들이 말해요. 굉장히 믿음이 있고 신앙심이 있고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사람 같은데 어떤 위기에 딱 처하면 이 사람이 마귀로 돌변해요.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변형되는 모습,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영광의 광채 옷으로 확 변화되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 좋지 않겠어요? 야, 저 집사님 갑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저분 참 갑자기 그 얼굴에 예수님의 미소가 있네, 이런 모습을 자주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쭉하는 모습, 삐치는 모습. 아, 참 어렵습니다. 어떤 데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마귀의 얼굴로 변하는 것을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비하고 나긋나긋하는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아주 칼날처럼 냉정해지면서 변하는 모습을 저는 자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이 건드려졌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여러분께서 황해하실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슨 뭐 돌부처입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를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평가되지 않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먼저 잘 가다듬어 자기를 섬겨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주인이 되어서 서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죄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그래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침례 요한이 말했을 때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믿는 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여러분 그 가을 낙엽이 막 떨어진 다음에 바람이 불면 그 가을 낙엽들이 그 땅 위에서 뒹굴면서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의이다. 우리 의는 꼭 그러한 것 같다. 그렇게 여기에 이사야에서는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의 의를 땅의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속에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의로운 것을 조작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부자 복권에게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동기와 소원을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게 내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겸비한 자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주 앞에 나를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이시여 나 못합니다. 나 아닙니다.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의를 이루시고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저 세리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고 성전에서 나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오 바리새인은 올바른 기도를 했어요. 그의 기도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어릴 때부터 훌륭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뭐가 잘못됐어요? 좋은 기도예요. 또 나는 일주일에 세 번 금식합니다. 왜? 주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좋은 기도입니다. 나는 십일금을 지금까지 잘 내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규례를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좋은 그런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의 기도 가운데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의의를 쭉 열거합니다. 하나님, 저는 베지테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비건 베지테리언입니다.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맨날 돈이나 울고 먹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게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의로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모르는 기도였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자 감히 앞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의 의가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누가 그 마음을 알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인류들에게 홍수 전 인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할 수 없이 너희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신이 나의 성령이 더 이상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성령이 씨름하지 않겠다. 씨름할 수가 없구나. 네. 우리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또 한 가지의 그 규범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 성령이 아무리 말씀해도 들을 수 없거나 아니면 듣지 않으려고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 속상할 때, 삐칠 때, 예? 마음이 분내어 돌아서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러한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시점이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삐치거나 속상하거나 예? 마음에 분노하거나 마음이 어그러질 때에 왜 그러한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인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마음이 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일에 너무 익숙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시고 상하셨습니다. 그거 이외에 예수께서 잘못 평가되거나 잘못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속상해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모르는 겁니다. 많은 민자들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아, 이거를 어떤 때 제가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마지막 큰 전도사업과 부흥과 계획을 한번 일으키셔야 사람들을 정말 다 속아내고 구원받을 자를 골라내시면서 인칠 때 딱 인을 치시고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일을 못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닮은 자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닮은 자들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섬기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전 그래서 주 앞에 제가 자주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빨리 추수꾼들을 보내셔서 이 사업을 맞춰주시고 영광의 기약을 빨리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누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들이고 다 스스로 기만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데 누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사실 깊이 동기를 따져보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살고 있고 자기를 섬기며 살고 있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기도죠. 말도 안 되죠. 용기를 주는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실상이 그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섬기는 자들이 빨리 생기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그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식구짝이 날 것 같습니다. 8명만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기가 막힌 현상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통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제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이제 나의 씨는 더 이상 인간들과 씨름하지 않겠다. 이제 그들의 육체가 120년 될 것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은혜 시간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근데 120년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참 가슴 아픈 결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는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정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아, 14만 4천은 있겠구나. 아, 그렇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구나. 주님 빨리 그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이름이라. 우리는요,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철, 그건 지혜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고 아는 명철이 있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구나.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됐구나. 감사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정반대로 그가 반역한 다음에 그가 타락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섬기려는 동기 딱 하나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섬김을 받으려는 교만, 자기를 높이려 하는 교만 그 딱 하나가 그를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마귀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천사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죠. 우주, 이 지구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말이에요. 그러한 잘못된 동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고 싶은 그 동기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꼬이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건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마치 내가 그 악한 죄에 빠져서 그 죄를 행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니까, 주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니까, 계명을 어기고 나면은 마치 주님의 뜻을 어기고 난 다음에 내가 갖는 그 경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생깁니까? 예스. 주님의 계명과 뜻을 어기면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간단한 계명을 어겨도 그것이 저 뒤에 가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그 경험적인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두려운 결과인 것입니다. 아, 이것이 마귀의 꼬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떤 사람은 이 장례식에 가보니까 장례식의 그 관이 야 진짜 손금은 아니지만은 금으로 도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동, 구리, 정말 비싸고 좋은 그런 관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을 그 안에 넣고 묻습니다. 그러면 참 비싼 관이죠.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것, 내가 행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우리 도모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고 행하시는 모든 것은 법칙이며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all in all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다 한 것도 사라지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불멸의 존재와 불멸의 존재가 아닌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게 될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누가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하늘이 어떻습니까? 아주 지루한 곳이 되죠. 재미없는 곳이 되고 내가 성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재미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 설교는 이런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좋은 집에 또 이사 갔고, 예? 비즈니스에 이익을 많이 남겼고, 또 내 재주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재미를 얻으셨는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불쌍하고 나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런 일로 예수님의 생애에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가 있으셨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는가? 그게 문제예요. 자기 사는 생애에 재미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재미가 없어요, 별로. 아,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라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투쟁의 시기, 유년시기라는 그런 어릴 때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장면들을 읽어보면 참 우리가 눈물이 없으면 그 장면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셨구나. 아주 그 마음속 깊이 밑바닥부터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교육받아온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성취, 자기의 발전, 그렇죠? 자기의 인정, 이런 것이 생겨야 재미가 있어요. 즐겁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요즘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이해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너무나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참 세상이 어둡다. 정말 어둡다. 세상에 살고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정말 흐느적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기를 섬기며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전해주어야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위계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양치는 종이 있고 아니 밭에서 일하는 농부 종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아유 자네 수고했나 땀 좀 닦아 올라오게 같이 식사를 먼저 하자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느냐? 없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시큰 일하고 때앞에 떼서 애를 많이 쓰고 기진맥진하고 배고프고 말이죠. 땀 흘리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일로 와. 물 좀 떠와. 내 발 좀 씻어. 그리고 저 뭐 좀 해와라. 장작을 패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너 빨리 가서 좀 저 앞치마 좀 두르고 가서 이거 좀 준비해 가지고 와. 나 배고프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수고했다. 자, 한 두 냥 내가 오늘 더 줄까? 그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명한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없는, 유익이 없는 종이에요. 주께서 시키시는 일을, 주인이 시킨 일을 그저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야.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내가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 기분 나쁘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그 형제가 내가 최선을 다해준 것처럼 인정을 안 하거나 사례를 하지 않아. 기분 나쁘지.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요. 자기는 무익한 종이 아니에요. 유익한 종이에요. 그 남들이 나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시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깨끗하게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성령이 오셔야 되고 빨리 큰 소리 외침이 전파되어야 하며 빨리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마지막 한 번의 전도의 기회가 우리한테 와야 합니다. 그래야 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가든지 가지 못하든지 그건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 가고 가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빨리 지구의 죄의 역사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어야 되고 더 이상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오클라호마 시리 오클라호마에서 또 토네도가 또 왔어요. 여러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또 큰 폭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이 그 모어 오클라호마에 있는 모어 시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1991년도에 큰 토네도가 와가지고 정말 큰 재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왔어요. 바로 그곳에 이 폭풍이 오는데 그 폭풍의 그 지름이 2마일이에요. 2마일짜리 토네도는요,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2마일짜리 두께 토네도가 돌면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니까 그냥 싹 쓸어간 거예요. 여러분이세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슬픈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 받든지 받지 않든지 인간의 이 고통과 슬픔은 빨리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고 제 소원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것밖에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자꾸 걸리느냐 하면 사람들이 걸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참 사람들이 어려워요. 신경을 쓰면 사람들을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자, 큰 일 시킨 다음에 돌아와도 너 이것도 안 해서 저것도 다 해서 또 해. 앞치마 빨리 들고 와야지. 이렇게 해도 예,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일을 다 한 다음에 참 투덜거리면서 참 주인님이 너무하다. 날 이렇게 부려먹고도 오늘 밤도 잘 잠도 잘 못하게 날 이렇게 정말 어렵게 만드시는가? 그런 자가 아니라 주인이여,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일 없습니까? 주인이시여.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보람도 없고.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하늘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가면 지루해. 재미가 없어. 거기에는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영혼들은 우리가 발전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아는 일에서 발전하는 것이에요. 전혀 성도들이 갖는 기쁨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쁠 수 있는 아 이것이 참된 겸손 같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미국인들이 하는 야영회 캠미팅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한 분이 여러 번 나와서 특창을 하는데 노래도 특창하는 것이 아니에요. 톱으로 톱 연주. 인도 의사예요. 인도 의사인데 이분이 자주 와서 나와서 특창을 하는데 자기는 노래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톱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그 정말 목수관에서나 볼 수 있는 큰 톱, 길고 큰 거, 이거 보면 좀 징그러운 거,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무릎에 놓고 무릎을 떨어요 이렇게 떨고 손을 떨면서 바이올린 그 대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 타면서 연주하는데 참 감화가 돼요. 그 톱은 일상생활에 쓰는 것이지 악기가 아닙니다. 하찮은 것이에요. 그런 톱은 어디 가나 살 수 있어요. 그런 톱을 가지고 와서 그 톱을 연주하는데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 톱을 떨어요. 자기의 무릎으로 떨고 손으로 떨면서 그것을 이렇게 켜는데 바이올린의 소리를 내는 것과는 또 다른 색깔의 소리를 내요. 그 윙 하면서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우리 가슴을 울려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익한 종일 수 있어요. 큰 유익이 없는 종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자주 저희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시여, 특별히 제가 우리 직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중국인 우리 형제 자매들과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또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그 장소에서 거기에서 사용하실 자들 가운데서 우리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나은 자들이 있으면 주님 그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밖에 없다고 여겨주시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우린 빨리 끝마치고 하늘에 가기 원합니다. 제가 톱을 켜는 그 분의 그 연주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이 톱 연주를 하는데 음정이 자꾸 틀려. 그것이 저한테는 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귀가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아노 칠 때 음정이 하나만 틀리면 아주 귀에 거슬려요. 노래 부를 때 누가 플랫이 되거나 샵이 되거나 조금 음정이 틀리면 아주 제 귀에 거슬려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음을 내고 정확한 화음이 안 생기면 차라리 불협화음으로 화음이 되면 괜찮죠. 의도적으로. 그거 말고 잘못된 음정이 나거나 잘못된 악기의 음정이 들어가면 저는 귀가 거슬리는 사람이에요. 꽤 음악적으로 좀 예민한 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 이 인도사가 톱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할 때면 끝에 가서 계속 샵이야. 계속 음정이 올라가. 그래서 제가 귀에 거슬리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했어요. 감정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해놓은 게 뭐가 있느냐고. 우리가 주님께 유익을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써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남에게 백만 금을 주었든지 내가 남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해 주었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인지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나한테 창피를 주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셋주가른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거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니까 성령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빨리 우리가 성령을 받고 빨리 하늘을 가야 합니다. 빨리 세상의 복음사업을 마쳐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린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 목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이야기도 더욱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빨리 예수님 오시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의 보좌 위에 나를 딱 앉혀놓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전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때 참으로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주인으로 삼고 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어서 예수의 마음을 진심으로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업이 정말 속히 진행되고 성공적이어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빨리 하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다시 섬기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십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